우리 제가 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또 그 세대를 나누면은 우리 한 집안에 3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의 삶을 중심으로 나누면은 저는 1세대 first generation이고 아내는 1.5세대 1.5. 그죠? 1.5세는 그 중학교 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1.5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와 1.5세 사이에도 좀 다른 게 있고 저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회는 작지만 참 다양한 우리 지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 탐 호펜 집사님 또 라널드 나십 집사님이 아마 그 가장 선조들이 가장 미국에 먼저 왔던 미국 생활 가장 오래 했던 이민자의 후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인데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 이민 생활을 한다. 우리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선지자 에스겔은 고향 남유다 왕국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이 이민 생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원에서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자기가 원에서가 아니고 자기의 조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세 차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세 번 포로를 잡아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가서는 또 그곳에서는 신하로 살았던 특별한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이 제2차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그발강가 집단 농장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가 되었고 또 동족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은 다 힘든데 그런데 포로로서 이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에스겔은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 환상, 이거 보면은 에스겔에서는 이상을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보면은 성이 함락되었다. 자기가 살았던 고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참 이 말씀이 묘한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몸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고 이제 영은 지금 이제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에스겔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몸은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고 영은 지금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성전을 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는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우리가 초점을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Overflowing.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 문지방 틈으로 물이 지금 스며들고 흘러가는 환상이었습니다. 힘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에스겔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주셨고 환상 비전을 보게 하셨는데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제단을 돌고 성전의 북문으로 해서 바깥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흐르던 물이 결국은 강이 되고 바다까지 가게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 성전에 흘러나온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과 회복,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흘러나왔던 이 물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 생명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깨어진 영혼들, 소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상적인 교회는 생명의 물을 흘러넘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는 지금도 목말라는 사람들, 삶이 어렵고 생활에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의 샘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에 물을 길러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목마른 인생, 지친 인생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목사를 부를 때도 제가 설교할 때 목사라는 말 쓰지 말았는데 목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아주 아무것도 하찮은 것으로 부르죠. 제가 어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뭔가 하면은 휴스턴 메토디스트 세인트 존 호스피탈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은 Reverend 제철박 저를 부를 때 Rev, Reverend. 미국에서는 목사를 이렇게 존칭으로 목사님, 레브런드이죠. 존칭으로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 집단 농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에스겔은 포로 중에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스겔도 열애 없이 힘든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이 에스겔에게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흘렀고 그리고 그 흐르던 물은 결국 바닥까지 흘러갔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흔한 곳에서는 물의 가치를 별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물처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물은 축복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이상적인 성전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주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소생을 시켰는데 교회도 이 교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서 방황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어렵고 힘든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함께 나눌 때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 때에 다 함께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단의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갈릴리 호수 때문에 농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갈릴리 호수를 흘러넘친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또 물을 밖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안으로 안으로만 이렇게 지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보면은 사울은 바울이죠. 그가 죽임을 당함, 죽임당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독교 역사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오고 환란이 와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 일 때문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박해가 찾아오니까 사도를 빼고 모든 초대 교회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왜 신앙생활 잘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으로 흩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또 이방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끝에도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흘러 넘칠 때에 교회가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안으로만 사랑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복음에 빚진 것들을 여기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유럽이죠. 유럽뿐만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흘러넘쳐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 보이시는 그 환상은 흘러넘치는 교회가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틈을 흘러가는 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밖으로 나가서 물을 청량해보고 건너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스겔 4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47장 3절에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이 오르고, 이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 525m 0.32마일 정도, 500m 조금 넘는 거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천척을 나가니까 물이 발목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 천척을 더 나가서 물을 재어보라 하시니까 에스겔 47장 4절에 이제는 물이 무릎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천척을 더 나가서 물을 재어보라 하니까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오고 다시 천척을 더 나가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이상,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교회는 생명의 운동을 하고 겨자씨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장은 수적인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자라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은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은 지금은 교회는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끔 한 번씩 우리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동석 목사님 오시면은 요즘에는 중국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이 오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약 1억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2억 가까이 되고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에서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가장 큰 기독교 대국이 된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물은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휴스턴 남부에 세우신 이 교회가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에 이 교회도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상적인 교회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다, 일을 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를 보면 그죠? 서부의 금강이 발견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금이 나는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골드러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생활할 때에 어느 곳에 장사가 잘 되고 또 그곳은 자녀 교육하기에 좋다, 살기가 괜찮다고 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교단에서 KD 쪽에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윤덕권 목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제가 한번 윤덕권 목사님과 함께 KD 지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KD 지역을 샅샅이 다 보여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엄청나게 이 KD 쪽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에 그 지금 9월 둘째 주일날 개장한다고 하는 H마트 쪽도 가보니 예전에는 그곳이 허들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그 휴스턴 대학교가 KD 쪽에 약 46에이커의 땅을 사고 대학을 내년에 이제 개학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KD 쪽에는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시안과 미국 사람들까지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휴스턴 남쪽에 이 릭시리 남쪽에 여러분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쪽에 왜 하나님께서 나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선언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이 나사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통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민생활에 고락을 나누고 천국 가는 길에 길동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세겔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나사교회를 이곳 세우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게. 첫 번째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는커녕 천국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거 보면 살고 살 것이고 되살아나고,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는 영국에 유학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교회, 그러니까 영국 교회를 갔는데 유색 인종이라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디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로 돌아가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에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바로 주님의 산상 수훈에 따라 나온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인종 차별을 했을 때에 이 간디와 같은 그 사람을 기독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삶이 변하는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를 천국까지 편하게 모시고 가는 유람선 크루즈가 아니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조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상적인 교회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기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하는 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원어로는 라파입니다. 라파는 고친다, 치료한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되살리는,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육체뿐만 아니고 아픈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세겔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전에는 강 좌우의 나무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소출이 없었지만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갈 때에 각종 나무에 먹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안식과 쉼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흘러넘치는 교회, 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